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날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대림절 첫 주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를 기념하여 모든 교회가 12월 첫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규절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이 많이 듣게 되면 믿음에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예배당에 어떤 일로 나오지 못했으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쇠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라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 가려서 들으라고 합니다. 목사도 불필요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정치 얘기, 무슨 경제 얘기, 온갖 세상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이 얘기, 저 얘기가 다 우리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17절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절하게 많이 들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순도 높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단을 경계하고 성경 외의 이야기를 가려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고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크건 작건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요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찌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속에 올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때도 있고 또 듣자마자 잊어버린 그러한 적도 있고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보면 물이 쭉 빠지게 되는 것처럼 그랬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주어서 우리 믿음이 지금 이만큼 자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설교하며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좀 덜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수시로 말씀을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라도 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리는 여기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할 것이면 그걸 어떻게 듣겠어요? 아무리 그 편에서 그쪽에서 외쳐도 해도 내가 여기서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먼 곳에 있도록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가까운 데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가까운 데 있다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어요. 우리도 입만 열면 말씀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주 해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그래도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머릿속에 요절이 암기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부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나? 우리 가까이 있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붙어 사는 존재고 원래 말씀은 가장 멀리 하나님께서 떨어져 계셨는데 그곳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 오게 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로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먼 곳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곁에 오셔서 먼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가지의 말씀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경책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파송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각 나라 언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말씀을 퍼뜨리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퍼뜨려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런 까닭에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기준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둔다고 하면은 내년도가 우리 한국에 말씀이 전달된 지 140년 되는 그런 해,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내년이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도 창립 3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31주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31년 전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개척교회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교회 역사가 30년 됐다, 31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수십 년의 성장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져 왔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는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진 역사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된 교회는 그 교회 강단으로부터 외쳐진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하는 오염되지 않은 말씀, 인간의 얘기가 섞이지 않고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선포된 그런 말씀으로 그 교회 역사 속에 쭉 선포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 대대로 모든 모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뉴저지 한인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이렇게 말씀이 오시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길을 써서 안 가려고 하는 그 요나 같은 사람도 보내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보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어떤 이는 선교사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어떤 이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저 가는 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멀리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고 가까이서 자기 이웃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래서 책으로 엮어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수고를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 이 세계적인 단체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람의 이름 위클리프. 여러분이 위클리프는 14세기 오래전이죠. 14세기 말에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으로 지나신 이 영국분인데 이분은 아주 종교개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2세기가 지나고 난 16세기에 로마 천주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비판을 한 그 시간에 위클리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수백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묻힌 지가 오래됐는데 이런 그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잔인했느냐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불에까지 태우는 그런 핍박까지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과거 역사 속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위클리프가 주장했던 몇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중세 때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또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이 워낙 귀하기도 했지만은 라틴어 이 언어는 고대 언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배우기가 어려운 이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수련받은 수도사들이나 그런 사제들이 아니면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시간에 사제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낭독해도 앉아서 그 듣고 있는 일반 교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읽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자기 동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오늘의 독일어가 있게 한 1등 공신으로 여러분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된 과정도 굉장히 길고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호주에 있던 젊은이들이 선교 자금을 모아가지고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오셔서 부산과 경남 일대에 선교를 하시다가 한양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학문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었고 언어 능력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한양에 와 계시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에게 그 뭐 아주 언어 능력이 훌륭한 것을 알고 붙들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 나와 같이 일합시다. 나와 같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 조선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미 이 한양에는 여러 명의 선교사가 와 있는데 여기에 머물기보다는 개척되지 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해서 선교지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양에서부터 부산까지 그것도 빠른 길로 온 것도 아니고 산 넘고 강 넘어가면서 저 경상남도 하동 진주를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2월 말쯤 출발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상당히 추울 때가 아닙니까? 그 행색도 그럴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에 딱 도착을 하게 됐는데 부활절 전날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부산에는 마침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문과를 졸업하고 조선에 오신 이 게일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도 이렇게 조선에 오신 것이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가 파생한 게 아니라 기도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우리 중에 선교사 한 명을 어디에다 보내자 누가 가면 좋을까 할 때에 게일이 먼저 지원을 해서 오게 됐는데 이 게일도 굉장히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상당 부분을 번역했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 아시죠? 이 연동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게일 선교사님. 이 게일 선교사님이 부산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아주 위중한 상태로 이 부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아주 백방으로 의사를 수소문했는데 그때 일본 사람 의사가 한 사람이 있어서 급하게 오게 해가지고 하룻밤 치료를 하게 했지만은 데이비스 선교사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꽃 피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호주에 전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교단 차원에서 많은 선교사를 발굴해가지고 그 뒤를 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앵겔스 선교사님도 오시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발을 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여러 많은 그 병원들도 세워지고 많이 기독교적인 이 활동들이 아주 융성해졌던 그런 장소였지요. 토론토 대학에서는 문과대학 학생들이 게일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의대 학생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아예 의사 한 사람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오신 분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목사는 아니고 의사예요. 그분도 개일이원 그 코스에 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있다가 개일이 원산으로 가니까 하디도 개일을 따라가지고 원산으로 왔고, 원산에서 선교하시다가 이 하디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회개를 했고 그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인가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스토리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죠. 자기 자녀 한두를 먼저 보내지 않은 그런 선교사가 없을 정도로 다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이 땅 위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는 이런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일본 동경에서, 그러니까 1885년 정도가 되지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와 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성서경의 총무인 루미스의 권고를 듣고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그 번역된 마가복음의 성경을 들고 장로교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것보다도 먼저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저는 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책 저 책 뒤다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이 들어간 것보다도 한글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었어요. 그보다도 몇 년 앞서서 1882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존 맥킨타이어, 이 두 사람은 천안 매부관이었습니다. 이 요령성에서 그 서상륜, 백홍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만들고, 그 후에 이분들이 압력강을 건너가지고 황해도에 들어왔지요. 소래, 용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이 소래 마을에 자생적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아,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양으로 내려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교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생긴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동안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아름답도다. 얼마나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겁니까? 대양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강 건너,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번역해서.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는 그러한 과정도 그냥 뭐 아침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원문과 또 우리가 많이 참조했던 것은 영어 성경도 있고 무슨 한문 성경도 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경을 놓고 많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성경의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책으로만 전달되고 끝난 게 아니죠.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수많은 이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지난 140년 동안에 여러분 교회마다 선포되어진 설교가 몇 편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수백억 편의 설교가 선포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2만 5천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7만 8천여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세계 한인교회 주소록을 보게 되니까 거기 이민교회까지 포함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8만 4천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 편씩만 설교를 해도 매주일 8만 4천 편의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여튼 말씀을 무수하게 선포하게 하셨고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거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오코를 치르는 동안에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이렇게 만져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종이 소갈이 하나 없고 연필 꼬당이 하나 없으니까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뚝 끊어진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가 얼마나 지금 오래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리고만 그 영혼이 이미 마를 대로 메말라서 이제는 그저 희망이 없을 정도로 강팍해진 그런 영혼 상태가 됐는데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풍요 속의 빈곤처럼 너무나 많은 말씀이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깨닫고 체험하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내게는 말씀이 무덤덤하게 들리나. 저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 뜻도 잘 모르고 있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될까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예배 전에는 이 예배당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그날 무슨 말씀을 주실지 생각하면서 펴보기도 하고 그걸 두 번 세 번 읽고 그런 거 조용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는 이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빛을 쫙 비춰주셔야만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한 네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지성만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이어령 교수님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어령 교수님은 아시는 대로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분은 기독교 대학인 그 이화여자 대학에서 평생을 바치신 교수 아닙니까? 학교 채플에 흙을 가서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고 또 문학가의 입장에서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언제나 그 지성의 상아탭 아래만 있었을까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학적인 그런 안목으로서만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따님과의 관계, 손자와의 관계, 무슨 삶의 실존에 부딪히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영혼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무수하게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내적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성의 세계로부터 영성의 세계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죽은 이후에 믿음을 버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했지만은 그분은 딸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지었어요? 성령님이세요. 저자가 칼빈은 지은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지은 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 비슷한 얘기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나 수필가가 글을 썼다고 아십니다. 내가 그 글자도 알고 뜻도 알고 대강 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근본까지 다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걸 왜 썼는지 그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그게 더 깊이 있게 알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 표현 너무 깊숙하게 있는 그 뜻을 알려면은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지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칼빈이 설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루터도 같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안 생기더라. 왜 그러냐고 하면 그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생기려면은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첫째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저는요 설교하는 목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준비한 설교 원고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그 원고를 준비한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한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그 원고를 만든 그분의 간절함이 그곳에 배어있는 것인데 아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내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찾아서 읽고 아, 오늘 이 말씀 내가 평소에 다 알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이 말씀 오늘도 깊이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 뭐 다 아는 말씀이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내 영혼에 정말 정말 꿀처럼 단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더불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한 가지 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기도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다르게 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귀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다 함께 사시고 그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세월이 더 지나면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가운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멀리멀리 간 그러한 가정도 있고 또 출가하거나 분가한 내 자녀들이 바로 이웃에 살아서 그저 하루에도 한두 번씩 와서 엄마 별일 없어 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앉아서 말씀 나눌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모시고 산다 해도 그럴 거예요.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양화되어지고 자기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한 사람 먼저 가게 되고 다 여기저기 힘든 삶에 또 자녀들도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친구들도 가게 되고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기는 전화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화할 때도 없고 전화 올 때도 없다는 얘기는 친구들이 벌써 다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정말 고독하기가 이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누구나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익숙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풍성한 분은 연세가 90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명확하게 새겨진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말씀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붙들고 있는 그 한 말씀이, 한절 말씀이. 그러다가 내 의식이 흐릿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순간이 와도 내 영혼 깊은 데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간에 주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은혜도 소중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세상을 대하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해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그런 은혜들이지만 말씀 이것을 주신 것이야말로 우리 평생을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이어지는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살 터인데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을 깨닫도록 해줄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풍성한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복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힘써 정성 다해 바치는 성도들의 생활도 풍요롭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 또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적 조명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